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51장에서 56장까지 살피며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당신이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개벽하듯이 뒤집어 엎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결국 흘러가는 이 흐름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바른 기도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목숨 건 오늘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이 세상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요, 겉은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 같으나 속은 썩고 문드러져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성경 역사로 볼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모든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계속된 일이에요. 바른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그형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다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왕따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일까?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때 분명한 건 이런 요주경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분명히 당장 뒤집어 엎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자 생긴 일들에 대해 벌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자녀가 잘못하면 막 성질도 내고 당장 막큰 소리를 쳐서라도 막 바꿔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분명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시대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며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든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저들에게 다가와도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익숙한 종교적인 일을 행해가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으로 초대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57장에 나와요.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아는데 57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거다.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걷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과 걷는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57장의 배경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하스왕 시절이나 히스기야 이후 악했던 므낫세 시절의 모습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아하스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왕이었죠. 그런 저들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의인들이 있었을 건데 그들은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고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충성하며 올곧게 믿음으로 산 대가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욕심을 든 사람들은 이런 말이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라면 비록 이 세상이 지금 불공평해 보여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을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나아갈 영생의 길로 나아갈 이 험난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에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해서 성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다 보니 사자굴에 던져주고 골리앗 앞에 던져주고 바른 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습관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는 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태도를 기르고 훈련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57장은 이런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어지러운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의로운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익숙한 욕심대로 살아간 자들은 결국 저들이 고집하는 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둥버둥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장에서는요. 금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이중적인 삶을 지적합니다. 북한국과 달리 남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북한국이 행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는 달리 오히려 말 그대로 율법이 주는 법칙 안에서 성전의 모습과 제사나 성도대 의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율법의 그 명을 따라 금식도 하면서 율법에 맞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풍토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아마 더 가속화됐을 건데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이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의도를 따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거를 지켜갔느냐라면 우리가 이미 히스기야 왕의 그 역할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실한 성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단지 종교적인 예배가 되고 금식도 뭐 행위도 모든 게 다 종교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럼 결국 종교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그런 종교 형식만 그럴듯했던 뭐 겉은 뭐 대단한 교회 건물이 있고 뭐 엄청난 예배와 성가대와 찬양팀과 뭐 이렇게 다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듯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자꾸 매주 반복되는 삶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그런 함정일 수 있어요. 요즘도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날에는 완전히 세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에 살아가는 그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의 터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게 문제죠. 그것도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일들은 보통 이미 교회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장로, 집사, 뭐 큰 역할을 리더하면서도 빛과 어둠의 세계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가며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살아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현실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도를 잊고 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냥 익숙한 종교적 행사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진짜냐 가짜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늘 변함없고 하던 일을 꾸준히 행하고 있어요. 늘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양심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 있을 때만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익숙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회에서는 교회의 익숙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을 비롯한 뭐 기도와 봉사와 예배 같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되새기게 하는 이런 모임의 중요한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단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막 엄마 이거 안 사주니까 막 나 안 먹어 밥 안 먹어 이래가면서 얻어내려는 그런 게 금식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뭐라고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형통한 삶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죠. 왜 구원의 맛을 못 보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냐? 결국 59장을 볼 때 그게 불순종이고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의와 공평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되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살아가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절로 막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밀려가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죄를 끝까지 고집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절망의 날이 될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되고. 하지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산 백성들에게는 비록 이 현실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요, 자유와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온다는 건 진정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고난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 영생의 길을 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그런 존재인 걸 그대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소망 잊지 말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어둠 탓하지 말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서 더 환한 복음의 빛을 들고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빛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장 62장은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특히 6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본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쭉 이제 읽고요.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가 역사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2장은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 여기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믿음 따라 살아내며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파수꾼의 삶, 사명 잊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62장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지금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의 주도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여기는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자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와 함께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인 거죠. 자, 그리고 63장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이제 21장이나 뭐 34장에서 두 번이나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에돔의 멸망의 이유와 내용은 앞으로 살핀 이제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에돔을 언급하는 거는요, 6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의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장 이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63장의 주제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어긋난 길을 고집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끝까지 주와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3장 7절부터 6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14절을 통해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백성들을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구합니다. 17절의 경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아수르부터 포위당했을 때 이미 충분히 저들의 발에 짓밟힐 상태나 마찬가지였었죠. 꼭 아수르에 의한 압제가 아니어도 이미 불순종의 길을 걷는 유다는 계속해서 주변의 열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로 쓰시는 나라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속박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 욕심대로 고집하고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이제 호소하는, 이게 들어먹질 않으니까, 들어도 들릴 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64장 6절 진실로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지극히 선한 행실도 이미 더러운 옷과 같이 때묻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사라지듯 죄악에 찌든 우리들은 심판의 폭풍에 휘말려 이리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와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도 없고 스스로 뉘우치고 주께 매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위기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으면 딴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겪는 게 이 자녀들이 반드시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얘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눈앞에 보이는 막 정말 이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그때는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애를 발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애 묶어둘 수도 없잖아요. 그 결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거든요. 이게 꼭 자녀 문제만이 아니죠. 모든 관계, 특히 부부의 문제에서도 서로 들어야 되는데 서로 귀를 막아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죠. 그 기도도 뭐 내가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을 뭐 기도의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움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레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아 결국 기도구나. 그 기도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어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저 영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의 이 흘러가는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지는 이제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우리가 할 바를 행하되 결국 우리가 할 바를 행한다고 해도 변치 않을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 힘 달라고 그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65장, 66장은 앞에 이제 두 장에서 있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65장 1절. 나는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그 눈물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너의 눈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을 찾아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예루살렘이 세상 열강에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 길로 갈 때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 고집 부리고 죽음으로 가는 그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할 거고 끝까지 그러기에 믿음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언약 안에 남은 자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5장 7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하는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다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6장으로 가보면 21절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까지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택하고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기준으로 저들을 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것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성전에 뭐 예배 막 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르게 부름받은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였는데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반복해 읽어가시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래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과 결단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백성답게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된 정체성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교회당 건물에는 부지런히 나오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꾸준하게 감당해 오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증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종교적인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나 성경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인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뭐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다 뒤집어 엎어서 순식간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선택하고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현실 그대로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욕구대로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저들의 욕구대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든지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 물론 그 땅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망 속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빛과 소금되었다라는 믿지 마시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그 어두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알리고 밝히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음에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내가 변화되기보다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 부르심 따라 주의 말씀에 사람답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지금도 밝고 찬란한 듯하나 이제 곧 어둠 속에 꺼져갈 그 죽음의 길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참으로 빛된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화된 자로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